시편 50편부터 다시 시작된 다윗의 시는 주로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의 반역이나 대적 행위로 인해서 고난을 체험한 후에 쓴 애가 형식의 시가 대부분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로부터 그리고 왕이 오른 후에는 대내외 정적들로부터 심지어 노년에는 왕위를 노리는 친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끝없는 음모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어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55편의 배경은 바로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다윗왕 통치 말년에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과 자신의 모사였던 아이도벨의 반역으로 인해서 곤경에 처한 때로 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인본주의 세상의 교만과 탐욕에 젖은 자들로 인해서 당해야 했던 고난과 위기는 결국 하늘나라에 속한 성도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또 궁극적으로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으로 인해서 당해야 하는 고난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역자들의 온갖 질시와 위기 상황에서도 고통과 두려움으로 함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를 극복한 다윗처럼 이 세상이 주는 위기와 고난은 한시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질고와 위기 상황들을 오직 우리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담대히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시의 배경이 아들 압살롬의 폐륜적인 반란과 모사였던 아이도벨의 반역으로 곤경에 처하였을 때의 일인 것은 13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라고 한 것은 아이도벨에 대한 언급입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비참했을 때가 바로 압살롬과 아이도벨 이 두 사람이 반역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이 두 반역 사건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한 이 일을 누구에게 말하며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도벨은 다윗과 가장 가까운 사이로서 마음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모사였는데 바로 그에게 배반을 다윗은 당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라는 인간 내면의 개념을 내 속이라고 표현한 즉 내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라는 이중적인 강조 표현은 평소에 극진하게 사랑하였던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다윗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극심하여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심히 괴로워 죽을 정도였다는 표현입니다. 왕관을 쓴 머리는 늘 불안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정상의 자리는 늘 외롭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처지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높은 자리를 향한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지만 그 자리에 오른 자의 입에서는 결코 만족한 감사의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갈망하던 그 자리에는 자신보다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있는 반역과 배신과 음모가 엎드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력과 권세가 허무하고 허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짐입니다. 지지 않을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는 이 짐에 대한 문제의 답을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짐은 소유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 여정 중에서 당면하게 되는 근심, 걱정과 문제들이고 이 맡기라의 히브리의 원뜻은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던져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비록 일을 경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경영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심으로 인간의 경영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선하게 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 16장 3절에도 나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처럼 다윗은 대적에게 반역을 당해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기쁨을 그리고 새로운 번영을 주셔서 이후 다윗은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음을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22절에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다윗이 역경 중에도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한 시편 16편 8절에서 고백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의인과 함께 하시사 의인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다라고 하였는데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기도자의 절박한 심정을 그만큼 더 강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행하실 하나님이심을 강조할 때 주로 쓰이는 표현이므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구원해 주실 줄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을 줄로 확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루가 시작되는 때가 해가 뜨는 아침이 아니라 해가 지는 저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날은 하루 중 저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루에 세 번 기도드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포로로 있으면서 규칙적으로 하루에 세 번 기도하던 시간에 맞춰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의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정한 공예배 또 기도에 나와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한다는 말은 곤경에 처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 크게 소리내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큰 곤경에 처해서도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기도드리기를 멈추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는 믿음으로 역경 중에서도 굳건한 신앙의 자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23절에서 다윗은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악하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며 교묘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었던 아이도벨과 압살롬은 자기의 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이도벨은 자살하였으며 압살롬은 요압의 단창에 치명상을 입고 요압의 병기 맡은 소년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보응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의 목전에서 정직과 의를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속임과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격적인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곤경에 처한 형편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다윗의 여호와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